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나왔습니다. 이 기대감이 저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대감이 여전히 저희 중심에서 주님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일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가슴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며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말씀을 주님께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소원하오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짧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라는 단어, 오늘은 마음을 두시고 함께 설교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 두십시오. 오늘 제목입니다. 좋은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뭐 객관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태도가 좋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태도가 좋다는 건 나를 아끼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나를 존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부심이 올라가요. 그 사람을 옆에 두는 것 자체로 나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날 이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안정감이 들어요. 그리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어떤 객관적인 뭐내 내부에 아니에요.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내 내부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 가까이에 많으면 그 사람은 되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렇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부심이 높아지고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생겨요.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세요. 대신 안 좋은 사람을 멀리 두세요. 그럼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나를 소비하는 사람. 나를 소비하는 사람 가까이에 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요?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쟤는 날 필요한 때만 찾아. 자기가 뭐가 있어 자기한테 오는 거야. 라는 관계가 대부분이면 난 계속 수단화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옆에 계속 가까이 있으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계속 무시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됐어요? 위축되겠죠. 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불안합니다. 그렇죠? 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옆에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안정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평가하는 사람, 날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내가 그런 것, 그런 내가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 옆에 두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에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내 내면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이 들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을 가까이 둬 보세요. 내가 나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내가 한테 무슨 일이 돼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부심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내 안에 불안감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가지가 모여지면 화가 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가지가 모여지면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관계 자체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인연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제가 한분한분 만나고 계신데 이게 제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유형의 사람 다섯이요. 아, 이런 유형의 사람 빼고요. 이렇게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인연들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자체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를 선택합니까? 우리 친구를 선택하나요? 그 반에 가면 아이들이 벌써 결정돼 있어요. 회사 동료들을 내가 선택하나요? 내가 취업했던 거에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셀렉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뭔 내가 할 수 있어요? 거리는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은 내 옆으로 가까이에 땡기고 안 좋은 사람은 좀 멀리 밀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하셔야 돼요. 약간.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나쁘면 거리를 두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안 좋다? 그게 나한테 더 해로워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보는 태도가 난 널 이해를 못하겠다. 넌 왜 그러니? 약간 이런 태도예요. 그럼 그게 나한테 타격이 심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생각하기에 쟤는 왜 저러지? 그런 애가 나한테 넌 왜 저러니? 그럼 그게 네가 더 이상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기대받지 못하면 그 나한테 타격이 더 크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혹은 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을 때는 일정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내 가운데 좋은 관계가 8이야. 근데 안 좋은 관계가 2이야.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요? 이 안 좋은 관계 2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 때도 사실 이 트릭을 사용하라는 거죠. 밀당을 해야 된다.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을 안 두면 걔가 나한테 약간 더 다가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미성숙한 사람한테는 그게 통해요. 왜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어요? 8명이 날 좋아하고 2명이 날 안 좋아하면 이 2명만 날 좋아하게 만들면 10명이 날 좋아하게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8명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 안 좋은 2명의 관계에 오히려 집중해요. 그럼 이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관계성 중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관계적 주도권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명이 나를 좋아하는 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나를 싫어하는 2명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되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내가 걔한테 계속 잘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걔가 주도권을 갖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 설교에서 빼고 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합격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목사님 참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이 교회를 왜 다니겠어. 기본적으로 합격된 사람이 한번 필턴이 된 상태인데도 여러분들이 돌아오면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돌아오면서 날 마음에 안 들어해요. 누군간 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 1부에서 평이 좋으면 2부에서 평이 안 좋고 남자들한테 평이 좋으면 여자들한테 평이 안 좋고 여자들한테 평이 좋으면 누군가 날 안 좋아하게 돼. 왜? 여러분들 보는 기준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한테 먼저 집중하고 안 좋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신경을 써서 풀어가려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 먼저 이렇게 달려드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되게 나쁜 남자처럼 굴면 그 남자 때 땡기고 여러분들 인격이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여자애가 튕기면 왠지 걔한테 막 마음이 동하고 그럼 여러분들 미숙해요.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튕기잖아요. 그럼 튀어가게 놔두세요. 나쁜 놈은 나쁘게 살게 두시고 착한 애를 만나요. 착한 애. 걔 막 관계 기술 쓰는 애 말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미숙한 거. 그냥 그 패턴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에게 지금 태도가 안 좋은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필요해요. 물리적인 거리를 못 두면 마음의 거리라도 두세요. 그렇죠? 목사님 그 사람이랑 같은 사무실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이랑 같은 집에 살아요. 결혼했어요. 뭐 엄마예요.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어요. 마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마음의 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평가와 태도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하지만 저 사람 기준이 틀렸다. 저 사람 좋아하지만 저 사람 나를 대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라고 내가 거리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멀리만 둬요? 가까이도 둬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둬야 돼요? 좋은 사람 가까이 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 하나. 좋은 사람인데 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으면 멀리 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그 반대로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 태도가 좋으면 가까이 둬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거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해.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내가 생각보다 별로인 사람이거나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참 저 사람 인정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좋잖아요. 그럼 스치는 인연이라도 잡으세요. 잠깐 본 사람이라도 연락하고 지낼 관계로 만드시고요. 연락하는 관계라도 자주 보려고 하시고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남아있겠죠. 우연히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내 관계를 두르고 있겠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두르고 있겠어요? 랜덤으로 내 옆에를 두르고 있겠죠. 걔가 거기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날 싫어하는 사람이 집중하는 습관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싫어하는 애들만 나를 두르고 있을 거예요. 정작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과 내가 연락도 자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좋은 얘기는 내가 귀교로 듣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게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주세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네. 뭐 이렇게까지 적었네. 부모라고 해도 안 좋은 사람이라면 멀리 두라고 하셨고요. 스치는 인연이라도 좋은 사람은 가까이 두라고 했어요. 부모님이랑은 잘 지내야지. 근데 마음으로 멀리 두세요. 태도가 안 좋으시면. 엄마 사랑해. 우리 엄마도 자주 듣는데 요즘 연락을 안 해서 내가 그런 이유로 멀리한 게 아니에요. 난 바빠서 멀리하는 거야 엄마. 이해하자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인데, 그렇죠? 지금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니네 참 별로야 요즘에. 이게 핵심이에요.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오늘 전체를 읽지 않겠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지 않겠지만 쭉 보시면 야 니네 요즘에 되게 별론 거 알아? 이게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첫 번째예요. 얼마나 별로냐면 니네의 사회적 태도가 별로야. 니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별로야 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이 별로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교인들이.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오면 되게 나가서 환영했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어요. 되게 별로잖아요. 이런 교회에. 그거는 부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봤다는 뜻이죠. 부자에게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게 잘못한 거예요. 부자들한테도. 돈이 있건 없건 사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에게 잘했다는 건 뭐 보고 잘한 거예요? 돈 보고 잘한 거잖아요. 그럼 부자에게도 되게 수단하고 무례하게 대한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다 해도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어요. 에어컨 잠깐 꺼도 될까? 지금 추워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무례하게 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게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도 행동이 되게 별로잖아요. 두 번째, 이 교회 말이 되게 별로였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날 이런 말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말이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는 질투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저래? 왜 얘는 왜 나보다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된 거 말이 거칠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들과 저주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 뭐예요? 평가하는 말이죠. 너는 이렇게 안 돼. 너 이게 걔는 그래서 문제야. 이게 다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란 게 꼭 저주 인형을 갖다 놓고 바늘 다섯 개를 트는 머리, 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저주가 아니라 뭐가 저주예요? 넌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하는 말이 저주예요, 그렇죠? 안 될 것이다라고 선언해. 네 미래는 안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게 저주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평가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왜?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게 있으면서 서로 비교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서 멋있지 않죠. 교회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별로예요. 이들의 마음이 별로였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기도도 자기 욕심,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욕심이고 누가 보기 욕심이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그렇죠? 이 욕심으로 기도하면서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투정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고보가 얘기해,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뭐가 가득해? 욕심에 가득해요. 욕심. 욕심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 또 하나, 자기는 하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욕심이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도 욕심이고, 자기가 이만큼 했는데 저만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이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별로예요. 마음의 욕심에 가득한 교회, 서로 말이 거친 교회,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교회, 너무 별로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의 음성에는 뭐가 아니라 뭐예요? 비난이 아니라 책망이에요. 책망이라는 뜻은 뭐예요? 니네 원래 안 그랬잖아. 그렇죠? 야, 니네 요즘에 되게 별로야. 니네 원래 안 그랬잖아. 근데 원래 안 그랬잖아.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을 보고, 저 바리새인, 이 권력, 이 사회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걸 보고도 예수를 쫓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부자 눈치 보고 막 어떻게든 지름길 찾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좁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 가진 소유를 팔아 함께 써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서로 제가 더 잘 나가, 제가 더 많이 가졌어, 짜증나, 이런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 같이 쓰던 공유사회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교회가 성령받은 교회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음의 욕심이 충족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부음바되어서 역사를 바꾸는 교회, 시대와 부딪히는 교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폭발적인 변화, 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이 빌라도의 권력이 눌러도 눌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역사적 변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그쵸? 막 지름길을 찾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은혜가 있던 교회였고요. 거친 말이 아니라 나눔이 있던 교회였고요.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을 바꿔가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야고보가 안타깝게 책망한.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외적인 이유는 언뜻 보기엔 환경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건 어려웠거든. 그때 큰 가뭄이 들었고요.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어요. 가뭄이 들었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핍박이 있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살만한 사람이 로또 삽니까? 못 살겠는 사람이 로또 삽니까?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내 생활 되고, 뭐 집도 있고, 뭐 그냥 저축도 하고 있고, 연금도 하고 있고, 연금 뭐 다, 로또 안 사요. 안 사라지니까 로또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을 그냥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힘든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힘들어졌어요. 핍박받았잖아요. 핍박받으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뭘 찾아요? 여러분, 지름길을 찾아요. 요즘에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지름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조직에서 어려워요. 그럼 지름길을 찾아요.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어디 뭐 괜찮은 직장 없나? 쇼컷이 없나? 요즘에 다 어렵지만 이거 말고 이렇게 좀 살짝 가는 길이 없나?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찾았던 지름길이 뭐예요? 교회 유력자들이 오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뭔가 이 지역사회에서 핍박이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지름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렇죠? 그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게 어려우면 마음이 거칠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해외 뭐야 휴가가 다녀온 친구가 다녀와서 출근했더니 그렇게 내가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 아, 그렇게 해드릴까요? 이건 이렇 쉬고 와서 마음이 여유가 있어. 다음 달에도 그럴까? No. 안 그럴걸? 왜그한 달에 피로가 축적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힘들면 좀 나빠지잖아요, 사람이. 저도 짜증날 때 내가 힘든데 뭐 이렇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사실. 그냥 교회가 거칠어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이거였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아, 니네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이 거칠어졌구나. 네가 힘들어서 그렇게 욕심이 생겼구나.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막 지름길을 찾아다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로마가 이스라엘 압제한 이후로부터 항상 힘들었거든요, 원래. 교회에 처음에 이들이 등록할 때는 교회에 다니면 환영해 주다가 지금 갑자기 핍박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회심했을 때부터 핍박은 한결같았어요. 이들이 처음 했을 때 해때부터 예수님 제자 야고보 잡아 죽이고 막 사람들이 다 모아서 사울이 그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사람들이 스데반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갈 땐 교회 다니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핍박은 그때 더 심했어요. 핍박은 항상 있었다고. 먹고 살기 어려운 거 여러분 로마가 압제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먹고 살기 편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계속 어려웠지. 물론 가뭄이 들었지만. 이게 되게 좋다가 되게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게 너희들의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가 그들의 진짜 이유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게 진짜 이유라고 얘기해요. 전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하니까 주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욕심 같은 건 떠밀려갔단 말이에요. 떠내려갔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샘솟으면서 내 주변 환경이 주는 마음은 좀 떠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함께 나를 기대하시고, 함께 나를 이해하시고, 함께 나를 존중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 이들 가운데 변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꿈 때문에 이 시대와 부딪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 마음이 이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이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사라져버려서 환경이 그냥 이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들 가운데 뭐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좀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적용이 길어요. 한네 가지. 첫 번째, 이걸 전제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입니까? 객관적으로 말고 주관적으로. 여러분, 여기 이거부터 알아가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그 다음에 오늘 설교 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지 않고 이건 되게 한심하다 이렇게 본다고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이해를 못해 내가 힘든 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 흔들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아끼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풀어갈 때 숙제의 어려운 것을
내가 느끼는 어려운 마음들 그분도 느낀다는 게 동정이라는 게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세요. 하지만 동정하시는 것에서 멈춘 게 그래 넌 그럴 수 있지 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 넌 그렇게 살아야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래 하지만 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어 라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지만 거기서부터 도와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 같은 건 침해하고 들어왔죠. 왜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내가 감히 그 판단 자체를 끼어들 수 없다는 존중이에요. 둘, 네가 결국은 좋은 판단을 해낼 수 있다라는 존중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존중하시고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뭐여야 하냐면요. 단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여야 해요. 미안해. 이번에 에어컨 틉시다. 미안한 거. 끄면 추워해서 설교를 못 듣고 키면 끄면 더 설교를 못 듣고 온도를 잘 맞춰봐.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요. 뭐예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여러분 다시. 인생의 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판단이에요. 인생의 또 다른 한 부분은 인생을 어떻게 해나갈까 능력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판단과 능력으로 구성돼요. 근데 인생의 세 번째 부분은 뭔지 아세요? 그럼 이걸 누구랑 함께 하는가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누구랑 함께 하는가 이 사람의 정서 같은 걸 다 만든다고. 자존감, 자부심 이런 걸 다 만든다고. 그게 판단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도 영향을 줘버려요. 결정적인.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판단이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세 번째 부분은요.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흔들려요. 다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예를 듭시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돈이 있는 부모예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부양이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아이를 부양해야 돼요. 입고 먹이고 재워야 돼요. 애가 학비 보내줘야 돼요. 내가 아이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맞는다. 하여튼 하나예요. 부모의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아이를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인생의 기준은 이거고 삶의 기준은 이거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라는 기준과 삶의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부모는 가르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먹을 거 먹여주고 재울 거 재워주고 잘 가르쳐주면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해야 해요. 다른 말로 아이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아이를 아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자존감이 생길 거 아니야. 아이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자부심이 생기죠. 아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아이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자신감을 갖죠. 아이와 함께 해줘야 돼요. 이 함께 준다는 건 옆에서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아이를 아끼고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기대해 줘야 돼. 이게 부모 역할이란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얘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다 대주지 않아도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뭘 힘을 얻어요. 무엇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죠? 이게 부모예요. 그럼 부모가 제일 안 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건 2부에서 길게 하겠지만 짜증내지 않아야 돼요. 그럼 짜증이 뭐? 여러분, 부모가 잘 먹여주고 돈 다 대주고 잘 가르쳐주는데 말끝에 짜증이 배 있잖아요? 그럼 50% 날아가요. 짜증이 뭐예요? 짜증이 뭐예요? 귀찮다는 의미가 들어가죠?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짜증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아요. 짜증이 뭐예요? 야, 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해되지 않는 게 들어가요. 짜증이 뭐예요? 기대하지 않은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왜? 뭔데? 이거는 평가님 들어. 이 짜증에는요, 여러분, 이 뭔데라는 한마디에 이 네 가지를 다 응축시킬 수 있어, 애한테. 나는 네가 귀찮고, 난 네가 그렇게, 난 넌 귀찮고 무시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말투에서 짜증이 붙으면 안 돼요. 다 빼야 돼요, 그걸. 절대 짜증나는 말투로 얘기하면 안 돼요. 돌아와서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버지죠. 하나님 여러분들 아버지란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들 뭘 해줘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르치죠.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 가르쳐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줘요. 그쵸?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역할은요, 가르치는 것과 도와주기 이전에 뭐예요? 좋은 분으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야고보가 막 이스라엘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교회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 설교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고요. 베드로 설교 듣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뭐 히브리어 연구해서 그 사람 히브리어가 모국어야. 모든 거에 아는데 훨씬 더 능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연구해도 그들만큼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사라질 때 그들의 말은 다 맞아 보이고 그들의 교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행동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뭐가? 하나님의 정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가까이 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하나님 소중, 하나님의 그 존중하심을 느끼면 자부심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걸 알면 편안해져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걸 알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할 때는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못 느끼면 자신감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신앙생활을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아니요.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이 함께함의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초대하는 마음을 내가 동시에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초대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꼭 네 마음은 돈으로 보여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취업을 해주시면 제가 그 마음을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남자친구가 나 너 사랑해. 야 지금 너 말로 하는 거야 설마? 그건 똑같은 거잖아. 야 뭘 들고 와. 그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도움을 줘야 마음을 알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체를 내가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느끼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입장에서만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의 최소한 3분의 1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함께하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얘기. 신앙생활 자체 이 고백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 질문을 받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 진짜 좋은데 굳이 여기 와서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에 들어도 근데 가끔 받아요. 이니만 한 게 아니야. 여러 번 받았어. 하지 마. 미안해. 아, 목사님 설교는 아, 가서 듣는 것보다 집에서 들을 때 훨씬 잘 들린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스피커를 바꿔야 되나? 아니,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니 뭘 칠까?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내 외모가 너희들 은혜를 방해하니? 머리를 자를까요? 근데 그 질문 들을 때마다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예요. 그거는 여자친구랑 전화통화하느냐 커피숍에서 만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보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량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생각해요. 야, 왜 직접 만나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네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네가 다 들을 수 있는데 얼굴을 보고 싶으면 화상통화를 해. 뭐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앉는다고 우리가 뭐 꼭 앉는 것도 아니고 만지는 것도 아니고 터치를 안 해도 우리가 굳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 애매한데 뭔지는 알겠죠. 그럼 왜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직접 온라인으로 드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까? 우리는 왜 가끔 그럴까? 이건 제 숙제예요. 저희 예배가 예배적이보다 강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설교라는 좋은 정보를 듣고 가는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정보는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예배 숙제가 있어요. 우리의 숙제가.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방향을 배우는 곳이기보다는 그런 곳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예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질문이 안 나오죠. 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다면 그 질문이 없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좋은 얘기, 설교 잘하네, 좋다 이러고 가면 이걸 내가 왜 굳이 가서 들었나? 내 스피커로 더 잘 나오는데 아,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 스피커는 시끄럽고 에어컨도 커딱커딱하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큐티, 개인기도, 개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갈 지침을 주시고 아 그래, 그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오케이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 지침대로 할 테니까 힘을 주세요. 이걸 하세요. 여러분 이게 3분의 2예요. 이걸 하세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우리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여러분, 아니 사장님 오더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떨어져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떨어지는가? 매일 아침 열어보면 매일 와 있어. 오늘은 이렇게 해. 큐티 시간이 매일이야. 매일 열어보면 오늘의 지침은 아, 나 어제도 잘했다고 생각해. 오늘은 조금 더 다정하게 돼.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의 지침은 오늘은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자. 내일 그 다음에 지면 네 안에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큐티를 한 달 이상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큐티의 중심은, 우리 개인 예배의 중심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여야 돼요.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내가 아침에 시작할 때 내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신다,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같이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학교 가는 아이에게 굳이야 그냥 가면 어떡해 라고 한번 포옹해주고 가는 것처럼, 그럼 그 아이가 그래도 그 부모의 온기를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이 갈 땐 쳐다 안 보죠 원래. 하여튼 남편이 나가면 뭐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그런 온기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성격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알고 보면 따뜻한데 그걸 설교로 알기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좀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따뜻한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미안해요. 좀 고민돼요. 그래서 제 숙제예요, 여러분.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아, 내가 이 얘기도 내가 너무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나? 내가 너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나? 그럼 이 예배나 우리가 해나가는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암도 있고 실천의 결단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느끼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고. 일주일에 한번 주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좀 느끼고 그 하나님과 이 시간을 갖고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뭔가 마음이 좀 풀어져 있고 짐이 내려놔져 있고 내가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기고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질감이 좀 달라집니다. 외김하고 마무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저는 기도를 꾸준히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 자신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냐면, 저는 거의 저에게 나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없어요. 아, 넌 왜 그랬니 이럴 때 한 번도 없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기도가 없을 땐 더 잘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해.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더 잘할 수 있었어. 아, 좀 아쉽다. 난 원래 더 잘하는데. 아, 내가 왜 그 판단을 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아,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난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기 싫어져요. 나중에 하기 싫어져요. 내가 나한테 계속 뭘 하면 잘했어. 근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귀찮아져요. 갑자기 모든 게. 나 애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엄마는 잘했어. 근데 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이상적인 칭찬과 격려를 동시에 했다. 아니에요. 그건 칭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에요. 지적을 한 거지. 저는 계속 저한테 지적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내적 대화의 패턴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뭘 들어요? 제가 기도할 때 우는 포인트는 대부분 충분히 잘했어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잘했어. 그 이상은 하기 어려웠어. 네 한계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아, 그럼 막 울어. 막 울어. 아, 왜 울지? 그러면서 막 울어. 그러면서 느껴. 아, 내가 이 포인트가 있구나.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구나, 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잘했다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말 끊어서 얘기가 돼요. 그럼 전혀 달라져요. 이게 끊어서 얘기가 되면. 충분히 잘했어요. 이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완된 상태의 삶을 살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할 때에도 저는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맞는 말을 해요. 제대로 된 행동들을 거의 하고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제가 살아가는 질감이 달라져요. 질감이 달라져요. 제가 기도가 굉장히 오래 멈춰졌을 때는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 너무 좋은 인생이다. 근데 이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 너무 좋은 인생인데 그런 느낌 있잖아. 이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이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좀 안 끝나는 느낌?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극장에 너무 오래 앉았던 것 같고 이제 허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이런 느낌? 이제부터 나온 액션씬은 좀 본 액션 같고 또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하고 약간 이런. 미스터 션샤인 보는데 계속 멋있긴 한데 계속 그냥 멋있어서 뭐 그냥 계속 멋있는 뭐 그런 느낌. 그 뒤가 막 궁금하고 그러진 않는데 난 그렇던데.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질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건 가치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능력을 덧입음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함께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그냥 도입부에 한 얘기지만 이 말씀도 드려요.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 가까이 두세요. 안 좋은 사람 멀리 두세요. 그 사람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배워야죠. 도전 받아야죠. 그거 하세요. 나한테 아첨하는 말만 하는 사람만 옆에 두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야고보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좋은 말만 합니까?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 책망에 뭐가 담겨 있어요? 니네 그런 애 아니잖아. 이게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만 하는 사람 옆에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나에 대해서 아 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셔도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까이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란 단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때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런 거 알죠? 부모가 좋은 사람이면 애가 좀 안정되고 평화로운 거, 얘가 좋은 친구들과 좋은 연애, 좋은 동료들과 있으면 전부 다 사람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거.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아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엄청난 변화죠. 그것 같은 변화.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선이 전과 좀 달라지는 거, 톤이 달라지는 거. 여전히 힘들기도 하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 그네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때로 사막을 건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르쳐주시는 거는 지도예요. 그렇죠? 사막의 지도. 지도 없으면 큰일 나죠. 엉뚱한 데 가니까. 때로 갑자기 무슨 상인을 만나서 낙타 타고 한 5km, 10km 이동할 수 있었다. 이건 도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거 걸어가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그 사막에서 마시는 물이 함께함이 굳이 따지자면 지도가 더 중요해 보일 수 있고 굳이 따지자면 낙타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목마름 속에서 물이 없으면 낙타를 타고도 죽을 것 같고 지도를 보고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막에서 물이 있다면 지도도 있고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있다면 가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생수가 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신뢰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갈 때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서 조금은 덜 힘들게 여러분들 사막을 건너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여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거는 네가 못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찬양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혼자 헤쳐나갈 수 없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찬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일해주시고 그것들을 풀어가신다는 신뢰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기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아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도 없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내 시선이 자꾸 어두워지고 내 중심이 자꾸 불안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준을 알고 있고 그대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지쳐서 잘 움직이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날 이해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여전히 사막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생수가 나를 다시 한번 세임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내 여전히 사막 속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있기에 해볼 만하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좋지 않은 태도들과 말들로 이들이 지쳐지고 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거기에 벽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말들이 그들의 행동들이 이 상황들이 이들의 운에 직접 꽂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셔서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풍성해 줄 수 있도록 이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저희가 예배로 저희가 개인의 예배로 기도로 말씀을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을 가까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